자, 오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어제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경건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경건 이름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예. 경건이 막 거룩하게 무슨 이렇게 뭐죠? 우리 목사님들 이제 어디 다른 교단에 보면 뭐 가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입고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컬컬컬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귀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경건일까요? 나는 뭐 성경을 뭐 10독 했다. 나는 100독 했다. 난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일까요? 나는 착해가지고 나는 순에 빠져가지고 나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그냥 순진하고 착한 게 경건입니까? 여러분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당황이기만 하면서도 아 나는 신앙인이고 난 경건한 사람이니까 네. 그게 경건일까요? 네. 여러분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한 것을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계실까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저에게는 경건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건하다고 했을 때 그 종교적인 그 거룩한 모습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숨막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는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지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생활에서 이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하는 건 뭐냐면요. 큐티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을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것을 이제 잘 기록해가지고 교수님께 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그냥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마치 일기처럼. 그렇게 경건생활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출을 하면 숙제가 끝난 거예요. 그럼 경건생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건서적 한 권씩 읽기. 그러면 레포트 써서 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경건생활의 훈련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건생활을 1학년, 2학년 이게 총 4학기를 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경건한 생활에 경건의 어떤 과정 가운데 레포트도 내고 또 그러면서 어떤 책도 읽고 매일마다 큐티 하면서 이렇게 제출했지만 그래서 통과가 되고 졸업도 했지만 그게 저를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저는 수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세상과 제가 신학생을 가야 되는 신학생으로서 그 다음에 또 항상 20대에 불타오르는 그런 청년으로서 제가 수많은 고뇌를 했기 때문에 그게 경건의 모습, 경건 생활 그 과목을 했다고 해서 제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일 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제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제 경건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위적인 걸 가르치겠어요. 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지식적인 것은 아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성경의 지식에 관련된 거는 제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되고 이것을 풀어서 가야 될 것인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과연 저만 갖고 있는 고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를 뿐이지 그리고 아직 그 깊이까지 못 다가갔거나 아니면 그냥 아 그냥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라고 그냥 생각하실 뿐이지 진짜로 원하고 궁금한 거는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나도 경건해지고 싶어.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건의 모습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답을 얻은 것은요.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4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빨리 내가 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의 이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홈이에요. 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 어떤 자격과 위치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계세요. 그러면 그 집에 왜 어떤 입장으로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까? 아니 심부름하는 자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분은 뭐냔 말이에요. 경건은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면 그 집은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나를 얽매이는 나에게 자유함이 없는 그런 감옥 같은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느님의 집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존재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가 집에 있는 그런 입장과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왜 이것일까요? 왜 경건의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는 그것이 비밀이 될까요? 그것은요, 자녀가 집에 거하고 있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뒤통수로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요, 경건은요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은요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집에 있어 편안함을 누리고 자신의 권위를 누리는 그러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경건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경건이 마치 우리를 뭐예요? 이게 숨 막히게 만드는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돌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수행을 해야 되거나 무슨 내가 무슨 이제 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먼저 경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마치 그 부모의 집에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릉 저희 장모님 댁에 가면 그 장모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가 이제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쭈삣쭈삣 막 이렇게 뭐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나 일을 뭐 하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뭐 손에 익숙하지가 않고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좀 쭈삣쭈삣거렸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그러냐면 저를 그냥 제가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저희 오셔서 등짝 하나 딱 때려드시니 야 아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라 아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굉장히 풀렸어요. 어머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호칭이 바뀌고 그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나 그래 여기에 나 사위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나 아들이지 내가. 그래 이제부터 내 집이지 우리 어머니지. 그렇게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피곤한데도 막 이렇게 각 잡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이 각을 잡고 있었어요. 딱 이렇게 나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막 이런 식으로 장모님 전 괜찮습니다. 각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별로든 누워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막 집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시고 막 TV 보고. 그 장모님이 뭐 아들 뭐 그렇게 뭐 하은이 아빠 물 좀 갖다 줄까? 예,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카드 먹고 얘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막 제가 막 챙기고 막 제가 다 했는데 어머니 갖다 주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니 뭐 아다워 지금 벌컥 걱정 마시고 어머니 또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서 누리는 자녀의 권위는요 일단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림 이후에 내가 그 누림의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평안함을 누린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깨닫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서 해야 할 역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건의 모습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이런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만일에 거실에서 벌레덩 누워져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희 장모님 보실 때 아, 버릇없다. 버릇없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요, 우리 성경에도 있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왜 버릇없다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네 가지가 없다고 얘기 안 하시고 용납이 될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안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머님하고 제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어머님이 제가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사이 하은이 아빠 어?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먼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저하고 생뚱맞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제가 거실에 들어서 벌레덩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찰에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사위이고 그렇게 아랫사람에도 불구하고 갖다 물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이다라고 하는 관계성도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머님하고 제가 친한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경건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관계성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는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친해지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함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각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서먹서먹 합니까? 예수님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요, 그냥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냥 만약 예수님이 그냥 야 나 너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그냥 그 친밀함에 그러한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사람들은요 더불어서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그러한 일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요 각박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를 봤는데요. 요즘 이제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여의도에서 묻지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범죄 저렸던 그 남자 청년은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바꿔가면서 점점 그 안에서 소외돼 가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2년 동안 하다가 계약직이 끝나면 다른 직장 갔다가 또 다른 직장 갔다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직장을 네 번을 옮겼는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어차피 여기에 있어봐야 2년밖에 없는 거 못 있는 건데 뭐. 사람들이 나오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데 뭐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끊어질 관계인데 뭐 점점 소외되더니 결국은요 그 지하 단골방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밖에 나와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슈퍼마켓을 들어가가지고 아주머니를 흉기로 찌른 남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5개월 동안 집을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슈퍼마켓만 왔다 갔다 하는 게 5개월 동안이었대. 그럼 그동안은요. 아무도 교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하고도 핸드폰 연결이 안 돼요.
올 1월 달에 그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경찰이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부모님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 있어요. 심지어는 TV에서 그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가족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사람을 찌른 그 청년도 부모님하고요, 3, 4년 동안 연락이 안 됐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다 지금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비단 가족들만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누구랑 단절되냐면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단절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 살면 뭐해? 근데 내가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내가 그냥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런 심리가 돼서 거리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의 길거리에는요,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세상에 이제는요, 동네에서도 사람을 몰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에 다 이렇게 주민들이 야, 누구 아버지네, 야, 누구네 아들, 누구네 뭐 조카 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사촌이고 그냥 이웃이 그냥 부모 역할도 하고 형 역할도 하고 형제 역할 다 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기억나는 게 저희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오죽하면 동네에서 일을 처리 못 하니까 이제 상조 회사가 그렇게 지금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제는 그것을요, 옛날 사람들이 함께 형제 자매처럼 친밀함으로 교제하면서 해줬던 일들을요, 이제는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놓고 이야기 나누고 마음 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움받고 함께 이렇게 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밀함의 그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고, 나는 친해, 난 저 사람하고 친해, 우리는 친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왜 우리는 친해가 안 될까요? 그거는요, 권위 때문이에요. 야, 내가 네 직장 상사인데 네가 나한테 맘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다가오면요, 이것 봐, 나한테 맘먹으려고 그러네? 얘가 나한테 까부네? 얘가 나를 우습게 보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 잡고 계십니까? 무슨 교회가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뭐냐면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신 분은요 사랑,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요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아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 남편의 권위.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 자녀의 권위. 야 내가 선생인데 네가 제자가 나한테 그러면 돼? 선생의 권위. 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사람들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벤트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얼마나 자기는 고귀한지 자기 손으로도 발을 안 만져요. 자기 발인데도 자기가요 주인이 자기 발을 안 만진다니까요. 그런 권위의식에 쩔어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양복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권위의식에서 그 종들이요 옷을 들고 있다가 그 주인 옷에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거는 권위를 내려놨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내려놓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권위의식 때문에.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얼굴 한번 보려면 막. 저는 궁금해 생각해요. 왜 저렇게 권위의식에 쩔어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아직 뭐예요? 그게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서신서, 이 디모데전서의 이 직접적인 이 지명자인 디모데조차도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얼마나 이게 신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겸손해지려입니다.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를 좀 끌어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다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예요? 그냥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녀한테 다 가르치려고만. 그래서 틀린 것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권위의식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렇게 권위의식을 버려서 이제 친해지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일체감이에요. 친해지면요 일체감이 생겨요. 마치 우리 걔는 꼭 막 내가 보면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게 친해지기를 싶어 하실까요? 왜 우리랑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체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친해지면 그 교제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잘 사귀라고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그 친구를 따라가거든요. 잘못된 친구 만나면요 그 친구하고 일체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친구랑 사귀면요 그 좋은 친구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일체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막 이상한 거 무슨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야동 보고 뭐 항상 이렇게 강력 범죄 보고 나 이상한 이렇게 항상 그런 거 싸우는 거 보고 그런 것만 보고 거기에 친숙해지니까 그런 환경에 친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이 그래도 한국 사회에 버티는 거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에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일체감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법이 지금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TV에 그 케이블 TV에서 도가니를 하는 도가니. 아 잠깐 거기 TV가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아 그냥 안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게 빠져들어 그거 보고 됐어요. 결론이요. 너무 웃겨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명백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해자는요 그냥 뭐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법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한 가지 우리가 바르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또 친밀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장로님 기다리면서 문종학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재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판 얘기. 그 과정에 판사 얘기도 하시고 변호사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판사가 하나님 같고 이 변호사가 이게 또 자신을 변호를 잘해줘야 되니까 이 변호사가 목사님 같아서 성도들한테 이게 들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서만 여러분 그런 변호를 찾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변호자를 찾아야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야.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냔 말이야.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나를 잘 변호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만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싸우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를 옹호해 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진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언제 와이프가 저한테 오히려 막 당신 왜 이래? 이렇게 안 했어?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오히려 저를 이렇게 공격을 처음에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상황이 우리 학교 선배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선배님 보시기에는 이게 후배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이 저를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저는 아내가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옹호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친밀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힐링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대. 그래서 제가요,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많이 어깨가 좀 근데 처음에는 원망을 좀 했어요. 아, 왜 그러셨을까? 왜 확인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셨고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실은 좀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야, 네가 그분하고 진짜 친했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 했겠냐? 너 그분하고 친했니? 오히려 그분이 너랑 친했다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히려 너를 옹호해 주지 않았겠어? 힐링교회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니? 네가 정말 그분하고 친했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한테 제가 친하게 가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옹호자가 되지 못하고 저를 변호해 주는 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분이 됐나 봅니다. 그거는 그분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하고 친해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그 가까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뭘 알아? 근데 나는 알아. 난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것을 위로움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우리 9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 좋으신 모습의 열매들로 여러분 친밀함을 꼭 열매 맺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밀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쏟아놓으면서 그냥 내 신세한탄 하면서 끝나는 게 좋으세요? 응답받으면 좋으시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비결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경건하심이에요. 우리는 근데요, 그 앞에 걸 놓쳐요.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그 경건하심 때문에 응답받은 그딴 걸 놓치고 무엇만 강조하냐면요, 이것만 강조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린 거는요, 그 마음이 그렇게 동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은 비결은 뭐냐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경건하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실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담담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초점으로 나눠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친밀함으로 바꾸는 관계, 그러한 과정. 우리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관계성을 친밀함으로 바꾸는 과정. 이 영적이고 육적인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요, 이렇게 힘들어져요. 제가 오늘 경건은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근거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찾으시고 그 친밀함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갈 때 여러분 좀 편안하게 이제 여유 있게 내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는 자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들과 친밀함이 없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아는지 그런 시간들은 있었는지 먼저 고백하게 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친밀함의 증거들, 일체감과 우리를 변호해 주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의 신앙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일체감을 갖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가며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지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 삶의 경건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